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의 한 장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다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3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모세보다 뛰어나심. 모세보다 뛰어나심.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전통사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어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도로 불립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믿는 도리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죠.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믿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자이십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꼬아보면 3장 17절부터 5장 36절, 38절, 또 6장에도 29절, 57절, 7장에도 29절, 8장에 42절, 10장 36절, 11장 42절, 17장 3절, 18절, 20장 21절. 어우, 엄청 많으네요. 요한복음에서 꼽으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셨다고 자주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니까 사도가 맞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보냄받은 자이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보냄받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일종의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2절 보십시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충성하신 자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을 정도로 사시면 진짜 충성이죠. 충성, 그 자기에 맡겨진 일에 그 전심전력하는 분이시죠. 충성하셨습니다.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이나 3장 14절은 그를 충성된 증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3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 이는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같음이니라 같음이니라. 또 이는 원문에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심이니라. 자, 모세는 구약시대의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처음 다섯 권의 책을 쓴 자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들 중에 큰 선지자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신명기 34장 10절에는 그렇게 표현했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모세 같은 인물이 더 이상 없었다. 그런 역사상의 모세 같은 인물이 없는 그런 선지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얻으실 분이시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와 주 예수님을 집과 집 지은 자에 비교합니다. 집을 보면 그것을 지은 사람이 있음을 알듯이 우주 만물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이 놀라운 우주를 물질이 우연히 발전해서 된 것이라고 말하는 진화론은 매우 비이성적인 이론입니다. 집은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며 집 지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집 지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모세는 이 세상에 속한 집과 같은 그런 영역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집을 지은 자 곧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5절 보시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 혹은 수종자 혹은 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확신을 소망의 담대함 담대함은 담대함 혹은 확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소망의 담대함 혹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은 모세 시대에서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계시된 구약의 율법은 바로 이것들을 장차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오셔서 하실 일들이 어떠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사제도 성막제도 절기들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곧 구약교회에서 하나님의 종과 수종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그러게 되면 아들로 모세는 종으로 집의 종으로 사환으로 수종자로 충성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 충성하셨다. 여기에 집 맡은 아들로 집을 맡았다 맡았다는 에피라는 전지사는 위에서라는 말인데 집 위에서라는 말은 집을 다스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다스리는 자 통치자이십니다. 모세는 교회 안에서 종으로 수종드는 자였고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는 왕이요 주님이시요 통치자였습니다. 본문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가 그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다. 예수님의 집이다. 또 우리의 믿음을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 혹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도의 소망은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일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포함하죠. 복음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재림과 부활과 천국 영생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망이라는 말로 바꾸어서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로마서 8장 24절에는 그런 표현도 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소망의 담대함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이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은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에 인용된 이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들 뿐 아니라 시가서들 시편 95편 시편의 내용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알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또 성경적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었거나 만나 말고 다른 것을 먹고 싶었거나 길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강팍게 했습니다.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할 때 믿음과 순종을 가질 수 있지만 믿음과 순종은 온유와 겸손에 뒤따라오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죠. 교만하고 완고할 때에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부정되고 부서져야 된다. 자기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자기의 마음에 온유와 겸손이 없이 자기라는 것이 강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결코 부드러워져서 순종할 수 없죠.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9절을 보십시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 혹은 저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기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한다. 시험한다는 말이나 증험한다는 말이 원어에서는 비슷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기적들이나 두려운 징계들이나 긍휼의 구원들이나 그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했었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날마다 먹을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고 시시때때로 외출하기도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죠. 40년을 그들이 계속 걷고 또 걷고 또 걸었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셨으니 참 다행이죠. 그렇지 않고 그 옷이 다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면 거기서 어느 병원 가서 고치겠는지 어느 시장 가서 옷을 사 입겠는지 참 어려웠을 텐데요. 그러나 광야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노하셨고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맹세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맹세코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이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가리킬 것이지만 좀 더 깊이 말하면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이치는 똑같아요. 오늘날이나 신약교회나 구약교회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느냐 믿고 순종하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거절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구원의 이치도 비슷하다고 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구원 받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와 두렵기도 하지만은 와 그 많은 무리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다 망했구나. 망하고 천국 못 들어갔구나. 못 들어갔죠.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갈 것 같지 않죠.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정말 믿은 사람이 얼마나 더 되는지 잘 모를 지경이죠. 그 외에도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멸한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인 천국에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12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역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교회의 신자들 중에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이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교우들의 가운데서 믿음 없이 행하다가 저분 저래서 구원 받겠나? 구원 받기 어려운데 저렇게 믿음이 없는데 구원을 받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극히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창조자, 섭리자, 구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악한 것이죠. 구원 받습니까? 믿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붙들고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에 나오는 나바크라는 꼭 붙쫓다. 하나님을 붙쫓다. 예. 부종한다. 하나님과 친근히 한다. 꼭 가까이 한다. 그렇게도 더러 번역된 꼭 붙들고 따라가는. 그러나 불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붙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 그 결과는 죽음과 불행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고 붙들고 따라가는, 온유와 겸손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멸망하여 지옥의 형벌에 던져 떨어지는 자들이 분명히 있죠. 오늘날도 두 부류가 있듯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하나의 거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예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예입니다. 아, 그렇구나. 실물 교육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일컫는 동화는 성도들의 현재의 생활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아서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강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예. 어제의 실패와 실수를 내가 어떻게 만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이다 인정하는 것밖에 없고, 예. 내일은 아직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결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맹세하며 저주하며 자신을 저주하며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내일을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한데 내가 오늘이라는 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있는가, 그거를 교훈하고 있어요. 옳은 말이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가, 지금 내 아들 내 딸들이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가, 지금 나의 모든 형제 자매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가. 안 살면 안 사는 거죠. 안 살면 그건 멸망이죠. 안 사는데도 구원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살면 멸망입니다. 지금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그것이 히브리서가 교훈하는 중요한 그런 교훈이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매일 서로 권면함으로 우리 중에 죄로 강팍해 되는 사람이 없도록 힘쓰라,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라. 매일 서로 권면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권면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말은 격려한다, 위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기서 나온 말이라는 걸 간혹 말했죠. 그래서 보혜사는 위로자, 옛날 영어 성경은 컴포터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권면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 권면, 격려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랬죠.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예,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좀 강하게 충고도 하고 경고도 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위로도 하고, 힘내세요, 약한 마음 갖지 말고 힘을 좀 내세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14절에는 그런 교훈이 나오죠.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더욱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자신이 잘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에서 붙들어주는, 넌 잘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천국 갈 줄 알아, 천국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회의하고 믿음 없이 살면 너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 없이 행하면은 그러면은 천국 가겠는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은, 예, 그런 믿음의 순종의 행위로 우리가 보면서 확인하는 거지. 너의 행위를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정말 믿는 거 맞아? 믿음으로 바로 살아. 그렇게 권면해야 된다는 말. 죄의 유혹이라는 말은 죄의 속임수라는 뜻인데, 유혹은 속임수라는 단어인데, 죄는 사람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기쁘고 즐거운 것을 줄 것처럼 다가오는 거죠. 속이는 것입니다. 죄가 일시적으로 그런 것을 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속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지만은 먹을 때는 와, 이거 다 먹으면 꽤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불행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죄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는 일시적으로는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죄는 얼마 가지 않아서 갈등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파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의 경험들이 들어있습니까? 그걸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의 경험을 조금 가졌다면 그럴 것입니다. 아, 다시 죄 지어봐, 죄 짓지, 재미있잖아, 죄 지어봐. 그래도 안 돼, 안 돼. 지난번에 내가 죄 지었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번에 죄 지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1.5배, 2배, 3배 더 나를 때리실 텐데 안 돼, 안 돼. 죄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죄는 행복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불행만 주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의미에서 속이는 자입니다. 죄는 속이는 죄의 유혹이라 죄의 속임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임으로 사람이 강팍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사실이죠. 죄를 지으면 사람이 강팍해져요. 예수님 잘 못 믿어요. 죄 지으면 못 믿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죄를 버리고 바르게 살려고 해야 그 마음이 점점 회개하고 온유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지.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거칠어지고 강팍해져서 더 탈선해서 멀리 떠나 나가지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강팍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병균과 같아서 몸속에 놔두면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균이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결국 우리의 몸에 해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는 균과 같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즉시 회개해서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즉시 그것을 퇴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몸속에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회개죠. 바이러스를 우리가 죽이는 거나 버리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회개할 때에 온유해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범죄함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힘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다른 이들이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 죄 지으면 마음이 나중에 거칠어져. 전에는 안 그랬잖아. 전에는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고 성경도 읽으려고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어? 죄 지어서 그렇지. 죄 지으면 부모가 알든 모르든 죄를 자꾸 지으면 죄 지으면 심령이 강팍해져서 주님께로 가까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강팍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 회개해,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래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래야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오늘 뭐라고 했어요? 매일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죄의 속임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런 것입니다. 죄는 속이는 것이니까 매일 피차 권면해서 서로 권면해서 회개할 거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돼. 회개. 너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 주님께서는 회개해야 구원 얻는데 네가 잘못한 걸 품고 있으면 결코 주님 만날 수 없어.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너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즉시 회개해.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 회개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른도 나이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회개해서 믿음과 선행의 삶을 살아야 그래야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래서 다시 보면 처음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모든 성도는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과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 등을 확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처음 믿을 때 우리가 가졌던 기본 신앙이죠. 기본 진리죠.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런 기본적 진리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얻습니다. 얻었습니다. 얻습니다. 없는 사람은 얻어야 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확신을 많이 가진 줄을 압니다. 이제 처음 확신입니다. 처음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모든 성도는 이 처음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야 합니다.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혹은 이 세상 끝날까지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다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확신을 끝까지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비하시고 하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누리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죠. 땅 위에서 믿음 없이 불순종으로 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예를 보아라. 멸망 보면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안식의 땅에 내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약교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만 짓다가 믿는다고 이름만 가지고 죄 짓고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를 드린데요. 정말 그가 믿었다면 그렇게 안 살 것인데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중생한 자는 범죄치 않는다. 계속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죠. 정말 중생했다면 죄를 당장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당신 너 중생했으면 네가 거듭났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서 버렸어. 아직도 죄가 재미있어. 죄의 낙을 누리고 있어. 죄에서 아직 그걸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그 망할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나중에 다 드러나면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줄 알고도 아직도 거기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꿀을 빨아먹듯이 죄 가운데서 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있느냐? 너 망하려고 하는구나. 망하려고. 그렇게 가르쳐줘야지.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기본 구원은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짓는데도 기본 구원은 받아놨다. 그런 교리가 어디 있는가 성경에. 없다는 이 히브리서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너희가 죄 짓지 않도록 권면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지. 죄 지어도 너는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봅시다. 성경에 일러스레 말씀하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조차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고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 없으니까 순종치 않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것이 예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예고. 그 예가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 바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되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경록해 하였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노하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죄는 무엇보다 불경건의 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를 거역하고 불평 원망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멸망의 역사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가 그러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본이 된다, 예가 된다고, 거울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말씀했죠. 본절에 그의 안식,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의 안식 곧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것은 또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평안과 안식을 가르쳤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의 예표이었습니다. 순종치 않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치가 똑같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이시며 보냄을 받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들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즉 신적 존재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 그것이죠. 그의 신성을 바로 알고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왜 그를 보내셨는지, 그가 어떻게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를 믿고 영접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그의 교훈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 예수님이 명령하는 대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 하고 따랐겠죠. 따라야 되죠. 오늘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겠느냐. 예,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구주이신데 내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그러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2000년 동안 신실한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지금도 땅이 이렇게 배교의 시대라도 신실한 자들이 처처에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수에 들어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높이고 따라야 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자이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지요. 그는 여호와께서 친히 대면하여 하시던 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처음 다섯 권의 책을 쓰게 하셨고 구약 39권 중에서도 구약의 모세시대 이후의 모든 시대에도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구약 성경 39권 속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오경 처음 5권의 성경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약의 핵심적인 책들을 쓴 모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연약한 한 피조물, 실수가 있는 그런 한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한 자에 불과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며 충성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모세도 오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높이며 따라야 될 것인지 너무 비교해 보면은 깨달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사랑하며 높이며 복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고, 셋째로 그래서 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굳게 믿고 순종하고 또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현재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고 죄의 속임에 떨어져서 마음이 거칠어지고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강팍해서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 원망, 불신앙,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 아니 구약의 모든 열 왕국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그들은 그렇게 범죄하고 멸망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천국 못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다가 천국의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 교훈이죠. 옳은 말씀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연약할 때는 즉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또 피차 권면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권면하십시오. 여러분의 교우들, 가족들을 권면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간곡히 권면을 해서 믿음으로 바로 살도록. 그렇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예, 멸망합니다.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아, 불신앙하고 믿지도 않고 예, 불순종하며 사는데 천국은 무슨 천국입니까? 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너 멸망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지옥 가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예, 내가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가게 생겼으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예, 내가 뭐 예, 이렇게 간곡히 권면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강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권면해서 예, 지옥 가지 않도록 권면해야 된다.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날 피차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주님은 주님을 바로 깨닫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고 또 높이고 또 주님을 따르며 복종하라고 말씀하며,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멸망한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죄의 속임으로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온유와 겸손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권면하소서하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을 주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